오늘의 말씀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 역시 믿음의 용사들이고 또 그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 인물들을 우리 삶의 영적 모델로 삼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종종 그러한 좌절감으로 인해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속의 영적 모델이 되는 인물들을 닮기를 원하더라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며 아마도 성경 속 의인들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들이 보여줬던 영적 승리의 삶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런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혹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와중에 우리는 종종 낙담함, 심지어 어느 정도의 우울함까지도 경험한다고 말하곤 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낙심되면 느낄 때 그와 함께 죄책감 역시 느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로서 있다면 왜 영적 승리가 아닌 우울감을 경험할까요? 따라서 어떤 이들은 그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자신의 간증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몇 특정인들을 완벽한 그리스도의 예로 우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체험하지 않은 영적인 영웅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가 알아야 좋은 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타오르는 불처럼 일어선 선지자였으며 그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안에서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구약 안에서 선지자 엘리야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물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갑작스레 등장하였고 사마리아산 아합의 궁정에서의 놀라운 모습에서부터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모습까지 그가 구약의 기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가진 드라마틱한 특성과 구약 성경에서의 그의 인물의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열왕기 상하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악명 높은 아합왕의 통치의 관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암흑 시기에 주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위대함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인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때론 절망하고 낙담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좋은 영적 모델이 될 수 있겠지요. 엘리야에 관련된 기록을 공부하면서 엘리야의 삶과 사역으로부터 적어도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기적들의 특성, 두 번째는 그의 문제점들, 세 번째는 구약 성서 안에서의 그의 예언적 사역이 가지는 지위입니다. 그가 행했던 기적을 통해 보게 된 많은 놀라운 일들로 인해 우리 모두는 깊은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갈멜산에서 행해진 것인데요.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한 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희생제물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는 그의 기적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의 예언사역 역시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오늘 이 설교에서는 그의 예언사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오늘은 엘리야의 성품, 그의 사람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의 속사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품을 파악할 때 우리는 어려운 난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적 서술들에 관하여 약간의 지식이 있으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엘리야라는 이름은 매우 강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그의 담대한 행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왕의 분노와 증오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다시 내렸었죠. 그것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어떤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 이름 앞에 전혀 다른 형용사를 붙이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가령 감정 기복이 심한 엘리야라든지 우울한 엘리야라든지 아니면 피해망상가 등등 심지어 겁쟁이도 되겠지요. 그는 왕비 이세벨의 협박과 압박 속에 상처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맞서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는 엘리야의 감정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더 이상 용감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이라고 나와 있고 표준어 새번역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라고 나와 있고 또 우리말 번역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나타내는 헬라어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감정 또는 애정을 느끼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을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믿는 사람의 삶이 항상 승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좌절감, 불안, 실망 또는 영적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이 그러한 많은 문제들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신앙인도 역시 그러한 문제들을 경험하거나 또 그것들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우리는 영적 승리의 최고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우리는 영적인 슬픔에 깊게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믿음이 아주 약한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좌절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처했던 조금은 이상한, 조금 특이한 성질의 위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엘리야가 경험하고 직접 행했던 기적들에 대해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땅의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기 전에 요르단 앞 그렛 시냇가로 인도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피조물을 시냇가로 보내어 엘리야를 빵과 고기로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까마귀를 사용하여 엘리야의 피로를 채우셨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엘리야로 사르밧 가부의 통들과 병들을 가루와 기름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셨고 그 통들과 병들은 비가 다시 내리기 전까지 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엘리야로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우리는 그가 행한 기적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이시고 지지자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가뭄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와 아하방을 포함한 악한 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그 당시 엘리야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름통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생산된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 기름통의 기름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그 기름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부의 기름병은 끊임없이 기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보증인이십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승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했고 그 죽었던 아들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엘리야의 기적 속에서 찾아보게 된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이 교훈들은 오늘 우리에게 뚜렷한 가르침을 주는 것 외에 엘리야에게 그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왕비 이세벨의 위협 앞에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네 번째,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도 여전히 사람이죠. 그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 인도하심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 혹은 현재 경험이나 성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하고 사느냐에 측정되어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신앙생활의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한 우리의 생각들을 의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5장 22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은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의존하고 사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측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는 놀라운 영적 승리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상치 못하게 엘리야가 그 위기로 인해 압도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것 또한 그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은 전혀 놀랄 일이 없으셨지만 엘리야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거 너무나 당황케 하는 일이었죠. 이것은 엘리야가 보일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적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엘리야의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일어났고 또 이방인 신자들의 눈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됨을 증거하기 위해 일어났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록 엘리야가 많은 이야기들의 중심에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르밧에서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중심 인물이 되시고 엘리야는 거의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대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순종적인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위기를 맞았고 그 가운데 그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를 시험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비가 엘리야를 향한 드러낸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왕과 그의 관료들이 행했던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들로부터 인한 간접적 위협들이었다면 이제는 엘리야가 그 문제의 중심에 서서 왕비로부터 죽임을 당한 위협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왕비와 엘리야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고 사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엘리야는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고 주님께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다른 이들을 돕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힘있는 역사하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자신이 위험으로부터 구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단련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그에게 다가온 세상의 문제들을 믿음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으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를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기 혼자서 오직 믿음만을 의지하고 버텨내야 했을 때가 되자 그는 과거의 모든 믿음의 행적들을 잊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의미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일을 해내지 못할 때 영적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련과 도전을 객관적으로 보고 상황을 분석하고 측정하며 그들이 신앙으로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도록 이끌고 격려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자신이 그러한 공경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난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엘리야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그 고난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영적 위기는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그 성품을 시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게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첫 번째로 잘나가던 시기에 엘리야의 영적인 모습은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그 누가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담대히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승리했고 그 승리와 하나님과 그의 권능을 알리는 것에 가슴이 벅찬 순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어려운 시기에 낙담하고 상처받은 영적인 모습 또한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마구 거치를 협박하는 한 여인 때문에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는 사막의 한 나무 아래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그의 약점들로 인하여 비난받았습니다. 메리 왕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상대로 영적 쾌거를 이룬 믿음의 영웅의 모습과 호렙산에서의 불신앙자의 겁먹은 모습으로 자기 안에 사로잡혀 완전히 낙담되어 죽기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영국의 해설자 A.W. 핑크는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엘리야에 대해 말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분노한 여자만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핑크는 또한 이런 상황을 비교하여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베드로가 어린 한여 앞에서 용기를 잃었듯 엘리야 역시 이세벨의 위협 앞에 그 힘이 시들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의 도망이 비겁함과 믿음 없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가 이를 이스라엘에 부응시킬 가능성을 파괴한 성급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이미 그 부흥의 사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담대했다면 당연히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이야는 그를 완전히 사기를 꺾인 채 공포에 시달린 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쉬운 듯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엘리야가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더라면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삶과 또 흩어져야 했던 삶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는 엘리야의 비겁함에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리온 우드 또한 같은 식으로 접근하며 말하기를 엘리야가 실제로 잘못 행동했었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증거는 너무도 명확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전까지 엘리야는 강직함과 믿음의 좋은 본보기로 이때까지 맡겨진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날 밤 도망쳤을 때 그는 그와 함께 회복을 위한 모든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엘리야의 주요하는 결함을 거의 즐기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혼자서 850명의 예언자들을 취하고도 한 여자의 너를 잡겠다는 말에 두려워 도망쳤다. 핸드릭스는 또한 광야에서의 엘리야의 기도를 비판하며 위선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 엘리야의 기도를 더 오래 관찰할수록 엘리야의 기도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더 많이 발견했다. 우리가 잘못된 관점을 가질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다. 나는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진심으로 죽기를 원했다면 그는 남쪽으로 120마을을 도망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자신을 이세벨에게 넘겨주면 되는 것이었다. 그가 그렇게 했다면 이세벨은 즐거이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석가는 엘리야의 도망침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나 엘리야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쉽사리 그런 식으로 엘리야가 믿음이 없거나 적은 자라고 일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학자 롤리가 말하기를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기대는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서 메시아 시대를 예고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혹시 엘리야의 환상이나 화신이 아닌지를 묻는 사람이 더러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때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나타났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고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모세의 시대로부터 바벨론으로 망명을 가는 시기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위험한 상황 중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구한 선지자였습니다. 라고 그의 책에서 엘리야를 묘사했습니다. 같은 책에서 롤리는 제이 스키너 책을 인용하여 엘리야에 대하여 그는 모세 이후 이스라엘에 세워진 가장 위대한 종교적 인격체로 평가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단지 두려움으로만 대변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야의 도피에는 두려움,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그 이유가 엘리야를 협박했던 이세벨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엘리야가 겁쟁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세벨로부터 도망쳤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국정을 장악한 이세벨의 회개하지 않은 영적 상태와 거칠 것 없는 권력을 이용한 그녀의 위협이 엘리야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 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 2절에서 이세벨이 그녀의 신들의 이름을 들어서 행한 그 소름끼치는 맹세는 사실 엘리야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한 것들임에 불과함을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세벨과 그녀의 신들 또는 그 위협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공허한 협박을 두려워하여 도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목숨을 살리고 단순히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면 엘리야는 이세벨을 떠난 후에 남왕국 유다로 들어가서 여호사밧 왕 아래의 보호 아래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하지 않고 부엘세벨을 거쳐 사막으로 들어가서 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에 지친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간단히 말해 엘리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영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몇몇 학자들은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벗어나 도주했던 일을 가지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비겁했으며 하나님께 불충성했고 자기 연민에 빠졌다고 말하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룰 기회를 놓치고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했던 기도조차도 위선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심각한 비판이지요. 비록 위대한 성경적 영웅들조차도 패배, 재와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경험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엘리야가 물론 낙담하고 무너졌지만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엘리야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와 다시 견줄 만한 자가 없을 정도로 여겨지는 자, 홀로 온 나라와 왕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했던 자가 갑자기 한 사악한 여자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다시 말해 몇몇 학자들은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벗어나 도주했던 일을 가지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비겁했으며 하나님께 불충성했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다고 말하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룰 기회를 놓치고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했던 기도조차도 위선적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심각한 비판이지요. 비록 위대한 성경적 영웅들조차도 패배, 죄와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경험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엘리야가 물론 낙담하고 무너졌지만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엘리야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역사에서 그와 다시 견줄 만한 자가 없을 정도로 여겨지는 자, 홀로 온 나라와 왕,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했던 자가 갑자기 한 사악한 여자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변화는 3절 전반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형편을 보고 최근에 번역된 대부분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가 보았습니다 라는 성경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두려웠다 또는 두려워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케이제비에서는 흥정에서는 보았다라고 해석하였지 그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울리는 엘리야에 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엘리야는 모세의 시대와 바벨론 망명 사이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구한 선지자였다. 엘리야가 바알 숭배를 근절하고 온전히 하나된 종교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기를 바랬었음을 암시하는 증거들이 여럿 있습니다. 실제로 왕과 그 우상 숭배자들을 상대로 한 대립은 아합의 궁전에서 3년 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의 엘리야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우며 믿으며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한 엘리야의 승리와 그때 보인 하나님의 권능의 증명, 그리고 마른 땅에 내리는 빗줄기의 물결조차도 아합 왕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였고, 그것을 들은 이세벨은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음으로 보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의 권능의 증거가 여전히 그 왕과 왕의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본 결과였지요. 열왕기상 19장 4절 후반부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고, 그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몹시 낙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고 그냥 죽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좌절이 이스라엘에서 행하여졌던 위대한 기적과 또 그것들로 인한 민족 부흥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온 좌절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짓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위대한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산에서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아합 왕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으며, 또한 이스라엘 또한 영적인 회개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기적들, 영적인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의 영적인 고됨과 낙심함이 실패감이나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용기가 없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망했었고 낙담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 같은 용맹한 사람의 마음에 낙심함이 들었을 때 그 역량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기를 소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야의 낙심함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있듯 자신의 사역을 정확하고 명확히 이해한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는 그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다 드려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께 대한 그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 즉 그의 사역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가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을 고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가 아닌 자기의 형제들을 고소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이 부분에서 엘리야는 모세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그 거대한 적들 앞에서 외롭게 홀로 맞서 싸운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절망적이고 외로웠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이세벨만을 가리킨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흥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낙담했고 슬펐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중 몇몇은 엘리야 같은 상황을 겪었거나 겪고 계시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 충성되이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과 사역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단지 낙심하고 낙망한 상태일 뿐이지요. 예상치 못한 위기들은 우리 영적 성품들을 단련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적인 성품이 다시 만들어지고 재건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의 기적들과 자녀들을 포함하여 엘리야에 관해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며 엘리야는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회복에 관하여 자주 발견되지 않았던 숨겨진 진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은사, 능력이나 기적 행위를 그에게 부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한 가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담대함이나 능력을 주시지도 않으셨죠. 둘째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듣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휴식을 취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종종 이 휴식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음식이 필요했고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시면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주님의 작은 목소리가 그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고 그래서 좋은 휴식과 많은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내년에 한 선교사 부부에게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며 장로님들에게 저의 선교여행의 일부를 그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의 종들도 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영적으로 왜 이렇게 낙담하여 있는지를 이유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왜 낙담을 하였는지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여기는 좋은 음식이 필요하고 좋은 휴식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낙담하였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우리만의 방식의 해결책을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갈 방향과 성취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다메섹의 광야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 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여러 사람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로 사역을 중단하게 하시거나 또는 그가 은둔 생활로 빠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역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행치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엘리야의 사역의 열매 중 일부였으며 그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열매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이 모든 설명에서 보았듯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설명이 맞는 것인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죽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했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며 조만간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의 이름이나 위협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가 낙담하여 그녀의 면전에서 도망갔던 이유는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더 열심을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실망감이 생길 때 우리는 더욱더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열심히 했던 자녀들이 더 쉽게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낙담하고 실망한 여러분들을 보면 제 마음도 참으로 슬픕니다. 그런 낙담하신 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응답을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확신했으며 이 땅에 7천명의 순수하고 경건한 예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세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그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 말씀한 적도 없으셨죠. 그는 먼저 낙담했기에 도망치려 했고 그의 삶을 위해서 도망치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는 낙담이라는 것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또는 영성이 강한 사람에게마저도 어떠한 해악을 끼치는지 보았습니다. 종종 낙담한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이 많은 불합리하고 신앙적이지 않은 일들을 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낙심한 이들은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이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하기도 하고 또 논쟁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을 보시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을 위해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심을 잊어버릴 때 낙담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되고 많은 종류의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이 땅에는 선지자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요?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에 해를 끼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비난함으로 또 대적함으로 자기 자신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충성스럽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적인 사역에 뚜렷한 열매가 없을 때에 오히려 더 낙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절망한 시기에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휴식, 위안, 격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우리의 귀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충족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